참 쉬운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다 원합니다. 복하면은 먼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이렇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잘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시절을 쫓아서 풍성하게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형통한다고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면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복받는 삶을 삽시다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사람 삶입니까? 그러면 먼저 복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복이 뭐냐? 우리 다 알죠? 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복으로 전부 생각했습니다. 물질도 채워주고요. 우리가 물질을 먼저 갖게 되면은 마음이 평강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서 마음이 평강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사가 평안하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 복의 관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복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인생 삶에서 우리 누리는 큰 행운인데 인간의 힘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이라고 그랬어요. 천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그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물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힘을 들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것 해서 끝나고 천성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슬픔도 거기는 없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도 당하고 흥도 당하고 화도 당하고 복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길은 좋은 거죠. 흉 아주 어려운 일. 그다음에 이제 화 평화. 그 다음에 복, 막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물질도 허락하고 영적인 것도 허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것을 복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이란 사람의 삶에 있어 선악, 행복, 불행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 다섯 가지를 꽂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요? 그러면 부가 있어야 되죠. 오래 살려고 하면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마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물질만이어서 오래 사는 뭐합니까요? 우리가 120세라고 하는데 120세 사는데 요양원에 있으면서 오래 산다. 그건 너무나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심성이 아주 후덕해야 된다. 그래서 수호덕이라고 이렇게 한문은 되어 있더라고요. 수호덕이 우리가 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나만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평강도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덕이라고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덕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임종을 성취하는 고종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가 산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막 불평불만하고 죽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나 또 아내나 그 밖에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죽을 거냐? 어떻게 내가 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날 때도 마지막에 내 손이 저에게 많은 건 주지 못했지만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나이다. 이제는 그 힘든 거 다 버리고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집안 사람이 그럽니다. 그냥 폭든 죽음이 저녁에 잠자다가 싹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옆에서 죽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죽어버렸으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죽은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 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혼자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 선진들이 말하는 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수. 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우선 오래 산다는 것은 복으로 여겼어.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이에요. 그래서 빨리 죽으면 요절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요절했다. 그러나 일찍 죽으나 먼저 죽으나 가는 길은 마찬가지로 누구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항상 세상을 보면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살 먹어서 죽으나 내가 백 살 먹어서 죽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뭐 새바라피도 안 돼요. 모기의 눈물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니까 이게 서럽다고요. 그런데 우리 편을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예요. 부는 뭐예요? 막 채워지는 게 부예요.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채워지고 그래서 부를 원하는 마음도 1차적으로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다. 내가 100년 살아도 아니 힘들게 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채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가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살고 재산이 많고 하더라도 한국의 그 신씨 가족처럼 형제, 동생이 나 누군지 모르겠어. 신씨 가족이 누군지 모르지만 형제, 형과 동생이 막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호텔에다가 아버님을 가둬 놓고 그랬다고 그러니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건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우리 편에서는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거두가면 된다고. 영원 거두. 내가 준 영원 달라 해서 거두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 보니까 항상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적게 가졌냐 이렇게 싸운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요. 괘씸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물질은 어떤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물질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시를 돈이라고 했다고 해요. 돈다. 또 내가 가졌다가 저 사람도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속여서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왔나 보다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은 평강을 누린다고요. 없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태가 난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아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이 삶을 바라보면은 참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 같고 마음 씀씀도 이렇게 좋고 그게 귀태가 난다 그러거든요. 무슨 뭐 제비처럼 뭐 여기다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와 저 사람 같으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그런 귀태가 나는 것.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꽂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자손을 위해서 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귀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과연 복을 뭘로 봤느냐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헬라어의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참 미국에서 마카리오스 그 이야기하죠. 마카리오스 그 춤춘 거 있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복.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가 복이라는 뜻인데 일상의 염려, 걱정, 부로부터 자유를 누르는 게 마카리오스래. 네, 그런데 첫째로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진정한 평안한 마음. 세상의 근심, 걱정, 내가 많아도 걱정, 또 없어도 걱정하는데 이런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평안한 마음,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2차, 둘째 번 복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마음에 달려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세상에 있던 것처럼 아웅다웅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복된 삶이 못 돼. 세상에 있을 때는 많이 갔으면 좋고니까 아웅다웅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 딱 들어오고 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두기 때문에 같이 고통도 하고 같이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드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에로부터 모든 것부터 다 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버리라고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보다도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 마음 갖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복이다. 이 두 가지면은 우리는 다 됐어요. 이제 뭐 복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뭐 페레카란 말도 있고 율리기라는 말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물질적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요? 자기 모든 혈통적인 것, 학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위치적인 것, 신분적인 것 다 그걸 배설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분이 배설물로 이겼습니까요? 사도행전 16장인가 거기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왜 절차도 없이 나를 오게 가두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도 그걸 로마 시민권을 산노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바울이 말해 나는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할 때에 그것을 버렸다고로 표현했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요? 이삭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를 얻었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농사를 심고 풀을 매주고 물도 대주고 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사람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다고요. 세상 사는 말 때는 조물주의 영역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는데 딴 사람이 농사 질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한마디에 만약에 100평에서 열섬을 얻었는데 100배면 얼마입니까요? 그 정도 천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내 부인이 아니다. 내 동사 누이 동생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임금이 꿈속에서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아니다. 그 여인과 잠자지 말라 하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네 부인을 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가서 벌을 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재물을 그에게 또 막 안겨줬다고요. 그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네 전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예 아멘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내가 복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이 잘못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면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나는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에게 풍성함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기 축복하는 거 보니까는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삭이 야곱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요? 어미가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 어머니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표현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을 도와준 건 어미가 도와줬어요. 예, 어미가 도와줬다고요.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교회라고요. 어머니는 교회야. 이걸 모르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라고 부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하원에서 개회식에서요. 흑인 목사든가 저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어버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해가지고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라고요.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데 시대에 따라서 변형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되죠. 하나님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도 주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요. 그런데 축복 전에는 속였잖아요. 여기는 에서의 짐승의 껍질을 붙였고 털난 걸 붙였고 옷은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도움이 받아야 돼요. 어미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야 냄새는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구나.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장님이었잖아요. 야,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속여서 복받는다고. 복받는 이유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있겠죠. 예. 귀히 여기지 않았다. 뭐 하는 건데. 자, 어떻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예요?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거. 네가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권을 주십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백성이지만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사원. 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자보다도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율법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든지 사도행전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요.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너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씻어줬어. 덮어주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성을 갖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의 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구약의 선진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되어서 그들이 그때까지는 숨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밖에 나가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 만 명 이상 많이 모인 사람 앞에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회개해서 3천 명 이상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거예요. 뭐다가 우리가 현세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서 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에 매여 있다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보다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가 하루 손해봤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니까 자부심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주시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약시대에 주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바울이 구원의 은택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우리가 받은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신령한 거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신령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신령한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범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선과 악에 있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의 23절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악은 모양이면 버리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선을 쫓아서는 우리 몸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준다 또 복을 준다는 것은 브레싱이라는 말로 표현해서는 복을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들은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복을 원할 아니요. 주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내면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왜 우리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쭉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복은 이제 물질적인 복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의 평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는 그건 기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그건 복받은 것이거든요. 우리 그런 것이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일곱 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일곱 번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 나온다고요. 흑암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보기에 좋았더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지우고 사람을 짓고 나서 좋았더라 두 번 했다고요. 그래서 일곱 번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은 어느 거였어요?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 다윗을 볼 때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그건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된 거라는 것을 우리 듭니다. 출애굽기에 쭉 썼습니다만 한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하고 나서 이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것 안 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건 복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구약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20장 3절 7절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건 약속한 건 그대로 메모를 해놓고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받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받는 말을 주신 것은요, 우리 신약성경에 팔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천국을 소유한답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게 해주고, 기업을 받고, 풍성한 복,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핍박을 받아도 천국의 복을 준다고 하는 것, 이게 여덟 가지 복이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건 생각지도 않는다고요. 아 마태복의 5장에 나와 있지라고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음미하고 심령이 가난하면은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건 심령이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그러면은 복이 천국이 저희가 있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을 우리가 물질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 복음 위로하는 거, 기업을 받는 거, 풍성한 복,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핍박을 이기면은 복을 준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제일 어렵죠. 그렇죠? 누구로 인해서 핍박받아요?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천대 만대까지 바울 이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았잖아요. 받으면서도 그것을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가서 결국은 잡혀서 10일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의 띠를 가지고 그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메어서 고통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감당을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 그러한 믿음으로 로마가에 가서 로마의 높은 자, 낮은 자 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은 육신은 죽었어도 그 이름은 천대 만대까지도 바울의 이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당시는 최고의 젊은 사람으로서의 무슨 스펙이라고 그럽니까요? 그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은 그나 최고의 좋은 학문 가말리엘 문에서 받았죠. 사내들인 72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관이 종교적인 72명이 선출된 그의 한 명이 되지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있다 오면 그때는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잘 살 거예요. 그러지만은 바울 이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받는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제 복받는 길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뜻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슬퍼도 고통당해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알 수 없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주 스페셜 치료를 줘가지고 매일 등주에다가 머리 깔고 이게 20분 이상을 그렇게 훈련을 하랍니다. 그거 깔고 첫날 20분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온 이 엉치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만났을 때 그분 이제 한의사 만났을 때 또 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낫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야죠. 뭐 그가 안 나타나는 것이 운동을 한 거래요. 운동을 집에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일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오늘도 겨우 아이고 하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데는 좋아요. 지금 좋아. 하나님이, 저는 항상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7년 동안 허리 아팠을 때도 한국에서 설교할 때 한 시간은 끄떡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5분만 있으면 토끼뜸 해야 됩니다. 토끼뜸 해야만이 허리가 조금 펴지고 7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이게 매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이고 참 힘든 거. 기껏 그냥 훈련해서 가르쳐서 함께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같이 살다고 같이 이어나가자고 했는데 조금 본인들이 편하면은 자기 갈 길로 다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육신지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그게 좋대요. 아니 선교사 보냈는데 뭘 걱정만 해요. 아니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나갔으면은 그들이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 잘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맞아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중국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간 집사들 10명인데 집사들이 싹 나왔거든요. 전부 그 뒤에 만나니까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전부.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승훈 집사 그분이 그래요. 갔다 온 이야기를 만난다는 일. 가서 3일이 있답니다. 중국에 가서. 첫날은 가서 준비한답니다. 호텔을 정해놓고 보따리 다 싸놓고 준비를 다 하고 둘째 날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괜찮대요. 더 오래 있으면은 거기 공안 경찰한테 잡히니까는 셋째 날은 보따리 싸놓은 거 가지고 딴 데로 피신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가서 전두를, 그것을 누가 돈 대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하, 정말 선교사로 갔구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산다고 하는 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도 한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걸 봅니다. 한심이라도 주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그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얼만큼이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이건 외우세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요 힘을 다해서까지 들어있어. 힘을 다해서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나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지난 캘리포니아에 한 2, 3주 동안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메마른 캘리포니아 땅에 지금 우리 잔디 지금 죽은 거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루 저 일주일에 두 번씩 30분씩 물 주는데 아니 잔디는 자꾸 죽어요. 더 주면은 물값이 더 나오고요. 물값이 200몇 불씩 막 나오거든요. 근데 비가 싹 나오니 물 딱 잠궈 버렸어요. 지금도 잠궈졌는데 잠궈지고 났는데 오히려 더 생생하게 자란다고. 하나님이 내려 주시면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시는 그러한 마음 갖지 마세요. 기쁨으로 나오세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지 않느냐. 만날 수 있는 기쁨 가지고 와서 서로 유유주를 해주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어떤 천국? 교회의 천국. 교회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의 천국이에요. 그건 가정에서 마음의 천국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 가정에 식구들이 열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포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많이 가진 자가 내어놓고 적게 가진 자와 함께 풍성하게 나눠 가져서 이것이 바로 공산사회였다. 그러니 소련에서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바로 이 공산사회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가진 자는 내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소련에서 김정은 그 사람이 미녀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불러서 원산인가 어디에 불러서 하니까 수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뭐 경장하더래요. 자기가 평상시 할 때는 김정은은 나라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쪼그리고 잠잔다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미녀가 되어서 김정은한테 불려감을 닿는데 그런 호화된 곳에서 그 딴 것은 뭐 안 읽었어요. 그런 내용만 본 거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벌어가지고 동생과 같이 탈출했답니다. 그 탈출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많이 내놓고 적은 사람은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 저분은 은혜를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했으니까 같이 해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이 나누어졌다고 사도행전의 4장 3장, 4장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산사회라고요. 그것이 기쁜 사회라고요.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바로 그러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에 모두 자비하시면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몸을 불태우는 게 아닙니까요?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안 드리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은 가늘에 짐승이 없어요.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두 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의 전가시 죽이고 나는 1년 동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로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복받기를 원하는데 뭐 어떤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원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어느 목사가 1560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무슨 명이라고든가 뭐 무슨 이재명이 아니고 김동명인가 뭐 목사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학교 설교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학교 한 100여 명 되는데 정말 내가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는 도저히 생각이 없더래요. 어떻게 이 학생들이 각각 다른 이유들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걸로 가서 했더니 그때는 멍멍하고 있더니 끝나고 났는데 이제 클래스 시간인데 클래스를 빠지고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변화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는 학생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놀라운 자리가 비어있으면은 네가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느냐, 성령의 도움을 얼마나 요청했느냐,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해야 돼요. 내 뜻으로만 기도하느라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외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템플교회를 꼭 이 지역에서 필히 쓰고자 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왜 장소가 넓고 좋잖아요. 좋은데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